우리 이번 주에 중요한 스케줄들이 있죠. 토요일에는 묵상 특강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묵상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호흡 기도라고 하면 당장은 치유로 연결을 했고요. 왜냐하면 워낙 강단에서 그게 강조가 사실 되었었죠. 그 호흡과 치유가 직결된다라는 것. 그러나 이 치유의 시간표를 넘어서요. 하나님이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기도로 누린다. 하나님의 역사를 한순간만 체험해도 엄청난데, 나의 호흡 가운데 하나님을 담아두고 하나님을 누린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전 계층을 두고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명단을 막 받고 있거든요. 중고등부 같은 경우도 지금 5명인가 참여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연락 다 돌리라고 했어요. 이건 단순히 지금 숫자 채우기 위한 어떤 자리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을 내 인생 호흡 가운데 담냐 못 담냐의 지금 싸움이거든요. 이 호흡 가운데 담지 못하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과호흡 옵니다. 과호흡. 내가 내 영혼 못 붙들거든요. 두려움, 불안함 이런 거. 예, 이삭이 축복을 못 받았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고 모든 걸다 체험했는데도 또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순간의 호흡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다 참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참여하실 줄로 믿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무슨 일이 있냐? 오수영 교수님 오셔서 종교개혁 특강하십니다. 이것 또한 어마어마한 거죠. 이분이 원래 자유주의 신학이셨어요. 그 말은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학도 아닌 걸 공부하시다가 굉장히 깊게 공부하시고 전문적으로 공부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복음 만나고 이분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분이 종교개혁을 하나님의 그런 또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내 응답은 내가 받는 겁니다. 그 자리가, 아, 교회에서 준비했으니까, 누가 참여하라고 했으니까, 아, 참여해 주자. 이미 내 축복을 다 놓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그 시간을 준비하셨죠? 나를 위해서. 나 축복하시려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의 자리, 근원적 축복의 자리, 알아서 잘 챙겨서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꼭 참여합시다. 예,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부끄럽습니다. 원래는, 야, 이렇게 중요한 거를 어떻게 네가 듣냐? 이렇게 돼야 돼요, 인사를. 야, 어떻게 네가 이런 걸 들을 수가 있냐? 축복이다, 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면 또 싸울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대물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안다 해도 막을 수 없는 저주,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과 생각과 습관과 우리의 후대까지도 파고들어가지고 불신앙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뿐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보다 다른 거에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당장 이삭은요, 자기 방법을 의지한 겁니다. 자신의 생존을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내 머리 굴려서 지금 떠오르는 그 생각에 나를 의지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인지 아시겠죠? 이게 대물림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독과 죽음과 각종 이 대물림을 가지고요, 가정 가문을 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중요한 축복을 말씀하실 때는 가정을 얘기하셨어요. 우리 결론에도 결혼 얘기하셨잖아요. 아예 나는 이미 결혼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호세아서에서는 이 고멜이라는 여자와 호세아의 결혼이 곧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여지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의 문제다, 나의 문제다, 돈이 없어서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 렘넌트든 중직자든 성도든 상관없이요, 그렇게 보는 순간 속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셔야 돼요. 아, 내게 문제가 왔다. 근데 나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지금. 혹은 좋은 일이 왔어요. 아, 좋은 일이 왔네. 근데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좋은 일은 좋은 일 아닙니다. 오히려 재앙과 저주에 가깝죠. 사단은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무너뜨려요. 제가 충남대에 사역할 때 어떤 남자 청년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자매랑 연결해 주려고 막 그랬었거든요. 대학생인데 저한테 대뜸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 성경공부 필요 없습니다. 왜냐? 제 인생이 어려웠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 제가 원했던 거, 목표로 한 거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없어요. 저한테 아주 눈을 똘망똘망 뜨고서 얘기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 있죠. 예. 지금 신앙도 잃어버린 채 그냥 부신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보니까 잘 나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야, 저런 친구는 어떻게 보면 빨리 망해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사단은요, 꼭 망해서만 망한 게 아니라 잘 되는데 망할 수 있는 거였죠.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과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누가 얼만큼 죄를 짓고 누가 얼만큼 죄를 덜 짓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내가 아무리 깨끗해도요,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요, 우리의 의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 6개월, 6년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졌다라는 나라는 한 사람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실 이삭은요,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만났다, 흉년이 들었다, 이런 문제를 보기보다 내가 누구이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로 부르셨냐, 이걸 먼저 봤어야 돼요. 그 문제 속에, 그 정체성을 가지고 문제를 봤으면 어떻게 봤을까요? 하나님, 이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현실을 보고 내 판단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뭐 어떤 것을 보든지 하나님이 주신 감각으로 보고 성령 인도 받는 자니까요. 당연히 기도로 질문했겠죠. 근데 질문하지 않았어요. 내 방법대로 살았어요. 그게 불신앙이고 대물림되는 재앙과 같은 모습입니다. 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너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 자리로 나오는 자는요, 내가 살아있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아무나 예배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우리가 속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인간의 몸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지만 아무나 이 자리에 오지 못한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신분과 권세와 자격이 있구나, 이거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 나한테 맞네 안 맞네 이걸 계산하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그 은혜로 맞춰주시는 시간. 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주 동안 어떤 축복을 준비했는지 아니? 잘 들어봐. 이게 말씀이에요. 정체성.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삶이 여기서부터 나오죠. 나의 삶이요, 이 정체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봤으면 그런 인본주의는 쓰지 않았겠죠. 가문의 대물림을 물리치는 자리, 꺾는 자리에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 흐름 그대로 순종해버려요. 전 그게 안타까웠던 게 1절에 보시면 또 흉년이 들어오라고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속을 때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오라고 했어요. 사단이요, 얼마든지 그 사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 그놈의 사단이 그런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아니요, 사단이 아무리 만들어놨어도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십니다. 그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으면 증인이 됐을 텐데 이상한 불신앙의 모델이 돼버렸죠. 저와 여러분의 실제 삶, 그 깊이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 있게 되죠. 이게 실제 움직여지는 모든 삶의 원리가 여기로 집중됩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호흡까지도 맡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24시간 모든 재앙 저주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24시간 앞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이 오늘 말씀 붙잡잖아요. 강단 말씀 붙잡잖아요. 아멘 외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요, 이런 재앙 저주를 끊는 자리에 우리를 이미 세우셨다니까. 오늘 제목이요, 근원적 축복입니다.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알았을까요? 그게 대를 이어가는 어마어마한 언약적 축복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아브라함은 그냥 듣기만 했어요. 너를 통해서 네 자손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자손 만대가 응답을 받을 것이다. 듣기는 했지만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그 응답이요,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 증거돼요. 다윗이라는 왕이 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세요. 그 말에 보면은 축복의 3대가 딱 들어가 있죠. 모든 재앙, 저주, 시대 재앙까지도 무너뜨리는 믿음의 3대가 그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설명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셨다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윗의 대열, 다윗의 길로 걸어간 왕들에 대해 설명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리스도의 족보,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씀하셨고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계보, 어떤 흐름 속에 있습니까? 재앙 저주를 막는 흐름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재앙 저주에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늘 속는 자리에 계십니까? 아마 어렵지 않게 점검이 되실 겁니다. 쉽게 점검하는 법 알려드릴까요? 쉽게 두렵거나 불안에 떠시는 분들, 예, 여기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감정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두려워한다고 그 문제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축복된 흐름과 대열 가운데 두셨는데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응답 속에서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예, 오늘도 제가 오전에 우리 귀한 중직자 한 분을 만나서 대화 나눴는데 역시나 너무 확실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예, 제가 오히려 은혜 받고 감사하게 차분하지만 그 대화 속에서요, 하나님이 귀한 동역자를 두셨구나. 하나님이 이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축복하시겠구나. 재앙 저주가 끊어졌구나.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모든 축복을 시작하신 것처럼 언약 붙잡고 오직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통해서 모든 재앙 저주를 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요, 후대 재앙을 다 막는다니까요. 예. 우리의 삶이 온전한 길로 돌이킬 뿐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언약의 후손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언약의 계보, 언약의 바통을 계속 전달하고 증거하고 자랑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이 복음 얼마나 귀한지 아니? 너 이거 이 바톤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이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시할 땅이라는 거는 목적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몰라요. 대충 그쪽에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모든 여정 속에 성령인도 받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 친척 아비 집을 떠났잖아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장치들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여 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이거 말고는 이 삶을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삶은 어떤 삶입니까? 가나안이 정복되는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때로는 몇 달, 며칠 동안 사막 길을 걸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기록도 안 될 만큼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일상이지만 말씀을 따라서 지시할 땅으로 가는 모든 여정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정이라고요. 정말 여러분이 어떨 때는 말씀 기도 붙잡고 있는데 특별한 일도 없고, 어떨 때는 좀 그냥 약간 우울한 감정 가지고 하루 살다 보면 아이고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네. 아니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 자녀된 자,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지금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느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전해서 이 사람이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교회화까지 되면 너무 좋겠죠. 예, 그렇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두고 하나님 그런 시간표 주시면 내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오늘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두고요, 우리는 엄청난 미래를 바라보기보다 매일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믿고서 내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찬양에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오늘이라는 단어,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요, 아 내가 전에 좀 했었어, 이런 응답 받았었어, 다 소용없더라고요. 제가 사실 어제 이제 화요집회 가가지고 제가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 그룹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삐대면서 같이 커피 마셨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목사님들이신데 저도 제 허물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애초에 이분들이 저는 별로 좀 대화할 때 저랑 좀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껴서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막 불신앙 얘기하고 막 교회가 어떻더니 막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보다 조금 나이 많으신 분들인데 젊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끼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꼈어요. 커피 얻어 마시려고. 근데 그 내용들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육신적인지, 야 이게 진짜 죄겠다 싶더라고요. 너무너무.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어쨌든 내 하루 가운데 이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보기보다 아이고 커피 한 잔 때문에 이런 놈들을 만났냐 하면서 제 삶을 막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제가요, 저 똑같은 놈인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오늘을 세계복음화의 대열로 두시고 내 모든 순간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도 모르게 내 순간을 너무너무 후회하고 막 있는 거예요. 불신앙 속에 방금 전에 말씀 들어놓고. 그래서 제 결론은 하나님 저도 똑같은 놈입니다 이거였어요. 예,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지금 뭐라고 합니까? 누구를 정죄합니까? 예,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그들을 막 평가하고 판단할 때는요, 하나님이 제게 마치 주인이 아닌 것처럼 이 사람을 평가하는 주인이 저예요. 내 기준에서 내 성격 따라서 안 맞아 이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못하는 주제에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요. 저도 똑같군요. 그러나 그런 우리 연약한 우리조차도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시냐, 내가 오늘도 너를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이루었노라. 세계복음화는 연속된 응답이지 어느 날 반짝 총리 됐다 이제 세계복음화 이게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언약 붙잡고 어렸을 때 형들 앞에서 꿈을 고백한 그때부터, 꿈이 내 안에 각인된 그때부터 이미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도 마찬가지고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간 순간도 세계복음화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인정되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요, 내 후대와 미래가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동성애 때문에 시대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죠. 교회가요, 동성애와 이런 것들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없는 교회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카페가 되고 술집이 되고 클럽이 되고 이슬람 사원이 되고 천주교 신자들의 기도처가 되도록 그냥 버려두시는 겁니다. 왜냐? 복음을 잃어버렸으니까. 복음으로만 회복됩니다. 오늘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의 성전 운동이, 전도 운동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매일 속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대학 현장 가가지고 나눴는데 엠넌트들이요 좀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야, 너희들이 뭘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말씀 붙잡고 기도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신 거야. 너의 영적인 눈을 열고 감각을 열고 한번 지켜봐봐. 하나님이 사인 주실 거예요. 그때 같이 복음 전하자. 근데요, 렘넌트들이 그걸 눈을 크게 뜨고 듣더니, 목사님 사실요 요즘에 제가 교수님들하고 되게 친해졌어요. 혹시 모르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니 당장 눈앞에서 지금 하루하루 지쳐있던 렘넌트가요 내 정체성이 어떤지가 딱 깨달아지니까 바로 저한테 시키지도 않은 얘기를 해요. 전도 대상자를 딱 내놓는 거예요. 둘 다 교수님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전도 대상자 명단 질리지 않습니까? 정말 기쁨과 행복 속에서 품어지는 현장이 맞나요? 예. 저도 300명 명단 정리했다가 제가 앞장에 10명도 제가 두고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현장에서 채워주신 기도 제목으로 주신 이름들이 거의 10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름은 호명할 수 없지만 제 중심 가운데 기도로 딱 담겨 있어요. 제가 아까 보건대학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원래 예정되어 있던 사람들이 대상자로 안 오고 예상치 못했던 두 사람이 와서 영접했거든요. 근데 한 친구는 교회를 다닌다길래 물어봤어요. 넌 귀신이 있다고 믿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걸렸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너는 천국 갈 확신이 있냐? 죽어도 괜찮냐? 이러더니 아니요. 이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제 메시지가 구원의 길로 다 바뀌어가지고 그리스도 삼직을 설명하고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 이 예수님 영접하자. 기도하고 확신 심어주고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두 영혼을 하나님이 또 저의 어떤 메시지 가운데 담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진짜 축복을 모른 때 잘못된 축복 받으려고 애를 쓰고 길을 쓴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현장을 허락하셨어요. 예,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갔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증거하고 마음껏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현장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야,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 전하지 말래도 전하더라고요. 근데 억지로 내가 안타깝긴 한데 내가 마음이 안 담겨. 그러면 정말 기도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편안한 마음과 행복한 믿음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까?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언약 그리고 기도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내가 내 힘으로 걷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이름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응답 안 하실 이유가 없죠. 말씀에 근거한 건데 우리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래서 어떤 분은 병이 치유되고 어떤 분은 병이 안 났잖아요. 왜 하나님이 차별하시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치유라는 응답이 있으면 치유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응답입니까?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과 제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우린 절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육신적으로 아마 바뀌게 될 겁니다. 일단 저부터요. 그런데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알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압니다. 내 이 손가락 마디 끝 하나도요,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 이거 말고는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내 주장, 내 감정, 내 방법, 내 자존심, 내 사상, 내 가치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요. 그거 붙들고요 끝까지 막 이악 물고 물고 늘어지잖아요. 근데 그게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다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모든 걸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요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넘어서고 사건을 넘어서고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왜 공격했습니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시작이요 그 뭐죠?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시자마자 사단이요 그 예수님 계신 곳을 계속 돌면서요 예수님을 속이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십자가 올라갔다 팍 떨어져봐. 사람들이 다 너를 메시아로 인정할 거 아니겠냐? 계속 이상한 자존심을 막 건드리고. 근데 사단이 왜 건들까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을 하시는 중요한 분이니까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왜 건듭니까?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 있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사단은 눈꽃만 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발꿈치도 상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이 분명하면 다른 방법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다시 도전해야겠습니다. 나의 삶을 두고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하라. 다시 도전하라. 제가 그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 조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들어보고요. 물론 못 갔습니다만은. 근데 그때 제가 다니던 학원의 반 이름이 하버드였어요. 하버드 가라고. 그런데 그 하버드 반이 저 입시반에서 제일 높은 반이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요, 저희는 이제 자율학습을 하더라도 선생님 그 관리 감독 하에 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이제 풀이를 막 하잖아요, 수학을. 근데 선생님이 와가지고 딱 서면 펜을 딱 내려놓고 경청해야 돼요. 막 끝까지 내가 이걸 풀어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손을 팍 때리십니다. 그때만 해도 뭐 체벌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왜냐? 너 이미 풀이 시작부터 틀린 거니까 내 말 똑바로 들어. 이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내가 너보다 잘 아니까 조용히 순종해. 이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요. 이게 지금 내 방법 아닌가라고 할 때는요. 탁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알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는 알면, 내가 서울대 갈 학생임을 알면 그 선생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빨리. 그 실력 있는 선생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간구해야 돼요. 이거 되게 세상적인 말이지만 영적인 원리와 같습니다. 내가 내 방법 계속 주장할수록요. 더 속고 이건 계속 대물림 됩니다. 내가 끊을 수 없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창세기 12장 2절에 3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복이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했어요. 모든 축복의 시작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왜냐? 그 축복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을 간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고 저 학교에 들어가고 이 사람을 만나고 이런 일들이 잘 풀리면 나는 축복을 받는 자야가 아니라 나는 존재 자체로 축복을 받은 자예요. 모든 축복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4절.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순양을 예비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깨닫게 하셨어요. 내 인생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리스도가 준비되어 있고 그리스도가 이루시는구나 확인했어요. 여호와 이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그거를 우리가 감당하려고 얼마나 많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 준비 끝. 준비 끝.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 지시하신 세계복음화. 그 끝이 어딘지 모르고요. 어떻게 응답될지 모릅니다. 내 계산 내 방법 갖고 계산기 두드리다가는요. 큰 코 다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크고 놀랍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라고 했어요. 비밀한 일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요. 이 앞에 지금 엄청 떠들어서 제가 신경 쓰이는데 이 렘넌트들 앞으로 이 친구들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요. 물론 이제 우리 어머님께서 이제 막 조용히 하라고 계속 말려주시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그냥 두셔도 됩니다. 지금 정말로 이 레멘트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미래. 제가 어떤 선교단체에서 그들에게 외치는 구호를 봤는데 지금 선교단체들이 뭘 외치냐면 후대를 갑자기 막 외치기 시작했어요. 다니엘 기도회 아시죠? 그게 그 운동 속에서 시작된 모임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한때는요. 이 어린 렘넌트들 대학생 이하의 아이들을 교회에 헌금을 안 하니까 크게 돈이 안 되니까 이 아이들이 철저하게 무시됐어요. 숫자도 어차피 많거니와 어차피 경제에 도움이 안 되니까 굉장히 육신적으로 렘넌트들 대한 거죠. 근데 원래 숫자대로라면 렘넌트들이 어른의 두 배여야 됩니다. 두 배. 예. 근데 지금 교회들이 그렇지 않죠. 한때 교회들이 육신적으로 잘못된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니까요. 오늘날 이렇게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그 안에 후대들이 다 죽어있어요. 이게 그냥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이 다 똑같이 모든 선교단체가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야곱과 이삭,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이 몰랐을 겁니다. 나의 죽음 이후에도 내가 오늘 선택한 이 믿음이 후대들을 축복하고 천대까지 이룰 걸 말은 들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천국 가서 확인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야, 엄청난 믿음이었구나. 감사하다. 그때 불신앙 안 하고 믿음 선택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후회로 물든 불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하는 믿음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제 후대들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이 축복 누렸다니까요. 물론 야곱도 이삭도 인본주의 때문에 고생은 좀 했지만, 이삭은요 르호봇의 축복 받았죠. 100배의 축복 받았죠. 야곱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 저와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축복받게, 이미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결론으로 우리는 이 시대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보고 재앙을 끊어내는 일에 굉장히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런 문제가 있네, 저런 문제가 있네, 이것도 있네, 저것도 있네, 기도 제목 삼다 보면요 끝이 없어요. 근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요 축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틈타는 모든 재앙 저주의 흐름, 세상의 흐름이 완전히 꺾여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 되신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재앙 저주를 끊는 능력으로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어떤 중직자분이 저한테 이런 포럼을 했어요. 구역에서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건 살리는 기도가 아닌데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어떤 원한을 가지고 산다, 또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그 상처를 가지고 산다는 건 그 말 그 자체가요 과거에 매여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새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삶도 완전히 새롭게 되겠죠. 근데 우리의 삶은요 여전히 예전 것을 답습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새로운 삶에 도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가문, 재앙, 저주 다 끊고 내가 너에게 오늘 주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과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려라 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 앞에 옵니다인데요.